누가복음 46번 메시지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 세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 20장 1절부터 3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20장 39절부터 44절에서 주님은 모든 시험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서기관들은 대답하여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는 말을 봅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에서 주님은 시험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20장 1절부터 38절에서 주님은 교활한 질문들을 던져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애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첫째, 유대교의 권위와 유대인들의 권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분께 그분의 권위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근본적인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헤롯 땅은 그분께 정치에 관계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두개인들은 그분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후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 중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들은 종교와 정치와 신조에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와 신조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41절부터 44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십니다. 인성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을 시험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성경의 지식의 반쪽, 그분이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나머지 반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에서 주님의 의도는 그분을 시험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분이 사실 주님이심을 알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험.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 사람이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 구주는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을 시험하고 있는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눈멀고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당하실 때 어떠한 인내를 발휘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우셨지만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기꺼이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당하신 분이 하나님 사람이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애워싸여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내하셨고 전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합당하고도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대한 분명한 묘사를 봅니다. 이 도덕성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의 부요하심을 봅니다. 그분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질문당하신 후 그분은 그들, 곧 그분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분이 사람이자 하나님이며 사람의 아들이자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질문은 그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이에 표상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 나흘 동안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참 유월절 양이신 사람 구주께서도 역시 죽임을 당하기 전 나흘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셋째 날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 날까지 유대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시험당하셨고 로마의 법률에 따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시험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덫을 놓아 잡으려는 이 교활한 시험은 정확하게 나흘 걸렸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고 죄인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하는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자격을 갖추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경계시키심. 20장 46절과 47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 관하여 경계시키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모든 반대자들의 입을 막으신 후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외식과 악을 경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분의 흠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정죄당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히 당신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다서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심.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사람 구주의 평가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부자들이 연보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궁핍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더라. 궁핍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가난한보다 더 강한 말이며 한 푼도 없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주님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인성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드림에 있어서 그들의 충성을 어떻게 표하는지를 알고자 관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과부의 충성을 평가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관찰은 사람의 관찰보다 더 통찰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은 마땅히 20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경계시키시고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심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의 도덕성은 매우 낮았지만 가난한 과부의 도덕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왜 누가는 이 두 신뢰를 사람 구주에 대한 반대자들의 시험 뒤에 이어 서술하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복음의 지배적인 원칙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이 책의 서술을 통제합니다. 그러므로 21장의 처음 네 절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20장과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도덕성으로 행동하신 분인 사람 구주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살았음으로 인하여 그녀를 평가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의 삼중 신분.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각 가족은 유월절을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인류라는 가족을 위해 죽기로 지명된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은 흠이 없는지 결정하기 위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참 유월절 양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분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신 어린 양이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그분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전적으로 완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이라는 말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시험받으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받으신 분은 유월절 양이신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삼중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사람의 신분과 유월절 양의 신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가족과 이방인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공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정하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종교적인 당파인 바리새인들에게뿐 아니라 정치적인 당파인 헤롯 땅에게도 시험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시험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의 산헤드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에 의해서도 시험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유일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을 다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분의 인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주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은 본질적으로 두 요소, 즉 하나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로 구성되셨습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유대인의 가족과 이방인의 가족이라는 인류의 두 거대한 가족에게 시험당하신 우주적인 유일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시험은 이 사람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소유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을 시험한 자들의 간교함과 천함과 교활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분을 시험하는 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순수함과 정직 안에서 계시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험은 이 유일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끝냄과 싹틈.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세 번 계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왜 구주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바울의 14서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끝냄을 포함합니다. 사람 구주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옛 창조 안에 있었으며 이 옛 창조는 십자가로 인도되어 끝낸 바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끝냄 후에 싹틈이 있습니다. 싹틈을 위하여 부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끝냄만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들을 새 생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밝히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만일 너희가 옛 창조 안에 남아있다면 너희는 희년을 누리지 못한다. 희년을 누리기 위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듭 창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먼저 끝난 후에 싹튼 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희년은 옛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희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야 한다. 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대침을에 관한 사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끝냄과 싹틈의 사상을 봅니다. 우리는 옛 창조의 끝냄을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속된 자들의 싹틈을 체험할 때 희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구원이신 사람 구주를 영접함으로 땅의 소유를 버림. 누가복음에서 사람 구주에서는 부와 물질적인 소유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강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삭개오의 사례에서 봅니다. 삭개오는 그의 역동적인 구원이신 살아계신 구주를 영접하였으므로 재산과 물질적인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 창조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우리가 옛 창조로 이것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땅의 소유를 버리는 길은 우리의 역동적인 구원이신 살아계신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물질적인 소유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12장, 14장, 16장, 17장, 18장에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역동적인 구원으로 사람 구주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죄인들은 또한 만유를 포함하는 영으로 그들 안에 주입되는 사람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주입될 때 그분은 그들의 역동적인 구원이 되십니다. 삭개오의 사례는 누가복음의 풍성함과 만유를 포함함의 예증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에서 나는 이 책을 연구하는 방법에 몇 가지 요령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누가복음의 풍성함에 몰두하는 데 투여할 것을 권합니다.